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감도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량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을 또 조금씩 빚어가시는 복된 아침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마리 나이를 불러 하늘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현장의 돌이 그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음이라.
함께 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갑자기 본문을 바꾸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러 나갔다가 다시 계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귀에 들린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제가 주중에 수요성경 공부 때 달란트 비유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단지 그 한 번에 그렇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달란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중요한 것은 결국 달란트 비유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혹은 사람들을 조금 유익해 하는 것으로 아니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비전을 이루어 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으면요. 우리는 서슴없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달란트 밑에 나오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단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는가 판결문이 나오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왔던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천국을 가는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생각해보면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 있는가 봐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해한 점이 있을 거라는 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는 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성경에는 단 한 구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고백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명하는 이 제자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자기를 헌신하는 삶을,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삶을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어서 보여주었듯이 그 삶을 힘입어 너희도 그 제자의 삶을 살 때에만 너희에게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의 주제는 누가 천국을 가느냐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누가 천국을 가는지를 가르치시는데 3절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밝히십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를 이것저것 들어보신 바 머릿속에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린아이 어떻다라고 들었습니까? 순전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근데 아니라는 걸 뒤에 이제 설교 듣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나와서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 안 착합니다. 그죠? 안 순전합니다. 더 영악하고 더 자기중심적인 인생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어야 이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면 1번은 틀렸고 2번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만 의지하는? 전혀 안 들어보신 것 같이 저를 보시는데 일단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그저 못된 신앙 아니면 거의 교회를 3, 4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니까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실 테죠.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미 1절에 질문의 요지를 밝히고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휘에 관계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질문을 항상 봐야 됩니다. 답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어린아이가 어떻니 저떻니 해석을 하면 엉뚱하게 산으로 갑니다. 낮은 지휘와 관련된 교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심은 지휘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순전하거나 부모만 의지하거나 착하거나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비유의 목적은 가장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지나야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전적으로 부모의 소유권 하에 따르는, 복종하는, 인권을 주장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확 와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낮아져야 천국을 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항상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셔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생각 접고 네 계획 접고 말씀 앞에 너를 내려놓은 그때에만 너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에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넣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 한쪽 아들은 우의정에 한쪽 아들은 영의정에 좀 세워달라고 그 밤에 그 어머니가 찾아올 때 빈손으로 찾아왔겠냐고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방향을 바꾸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실제로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기준은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강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낮아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을 전반적으로 강의할 수는 없지만 20장 25절부터 28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이 낮아짐의 교훈을 온전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말로만 낮아져라, 말로만 자신의 것을 나누어라, 말로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낮아짐의 절정이요, 섬김의 절정이요.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서 자기를 죽이는 이 낮아짐의 절정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요, 제자들이 여전히 이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세족식은 서로 마음이 감동스러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이스라엘 노예에게는 주인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만 주인의 발을 씻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족이 종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이방인 종들에게만 시킵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에게만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낮아짐의 원리를 표현한 겁니다. 당신이 신이시지만, 당신이 선생이지만,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제자들은 발을 씻기시는 순간 알 거 아닙니까? 그 문화권 안에 있으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거든요. 거기까지 너희를 죽여라, 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내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종적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자, 그 아버지의 뜻은 섬기는 것이요, 작은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낮아짐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쯤 설명하면 대략 이제까지 들어오신 설교가 1년이나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옮겨보십시오. 수요 성경 공부를 안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고 일 중심이고 업적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등한시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선교도 하고요, 사람들이 목사도 하고요, 선교 헌금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일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로서 작용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는 결국은 지극히 작은 그 사람 한 명을 섬기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단정 짓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대상은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주님 앞에 했는데 주님은 왜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가서 울며 이를 갈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략 감을 잡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업적이 아닙니다. 다시 결론으로 먼저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하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양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염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둘 다 자기가 행한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은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오게갇힌, 그러니까 지극히 그 작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섬겼다라고 하니까 오른편의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했죠? 왼편은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십니까? 둘 다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은 같은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고,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한 일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줬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핵심이 이해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4장 5장 6장에 이 땅이 왜 멸망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경건한 가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는 일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집에서 길러지는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홍수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많아서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늘 의인 다섯의 소망이 있으신 분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별다른 바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현모양처가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한 명 봤습니다. 말씀대로 아이들을 낳고 말씀대로 아이를 기르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업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이게 문제죠. 세상의 논리와 철저하게 접합되어 있는 교회의 논리가 성경의 논리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너희에게 구원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 멈추어야 하는 길인지 계속 가야 하는 길인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43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하나 되게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교회를 통해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찾아 들어야 했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성경 공부를 따로 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일이 많더라고요.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서 그 일들을 향해서 다 같이 뛰어가요. 어제도 교회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인사를 할 일이 있어서 가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다들 관심이 일에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단히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반해서 교회는 일에 관심이 훨씬 많더라고요. 목사가 일에 관심이 많은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을 좀 해야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조명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때는 울산교회 부목사라서 어디에 가면 예, 제가 울산교회 부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신의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계속해서 다시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에 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진 않습니까? 사람들은 외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 우리의 내용에 계속해서 말씀을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것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시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되어서 밤새 뒹굴다가 그래 그냥 하자 그랬더니 행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지 이걸 공부해서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시각을,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다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일만 잘해도, 그러니까 말씀을 설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만 잘해도 충분하게 칭찬을 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그래서 굳게 다른 일을 안 하기로 결심을 또 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교회가 커지면 분립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말씀을 더 잘 전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목사들을 함께 동역하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많이 안 오겠죠. 매주 예배마다 일이 무거운데 중간에 한번 앉았다가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고 하기 싫은 것 해라는 것 투성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단지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6절을 그리고 17장 1절 사이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워져 버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시간의 축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날의 축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놓고 그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이 큽니다 라고 간증하며 돌아다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사라져버린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이 대목에서 묻고 지나갑시다. 물리적인 나이로는 50, 40, 30, 20 다솔이가 앉아있으니까 나이가 더 떨어지네요. 그리고 우리 집 3번이 여기서 지금 제일 어린 것 같은데 25개월도 있으니까 과연 여러분이 산 날은 몇 년이고 하나님이 산 날로 쳐주실 날은 몇 년입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이 날만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이 주를 믿고 주 앞에 순전하게 행했던 모든 날들을 저는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그만큼 알았으니까 그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산 그날들을 하나님 쳐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9월부터 신학교 기회를 나오면서 주의 말씀에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이 날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은 몇 날이나 산 것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몇 날 산 것 좀 없어도 뭐 좀 불행하고 좀 울었고 좀 고민했다 이렇게 지나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영생과 관련이 되니까 구원과 관련이 되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를 수요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흔히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무언가를 유익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한 노동자가 20년간 다른 걸 안 하고 모은 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화폐 가치가 매우 높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분명히 50원만 들고 나가면 할 게 많았거든요. 100원 주어지면 그날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자전거 30원 주고 빌리고 주머니에 10원짜리 사탕하고 과자하고 몇 개 집어넣고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보통 50원으로도 하루가 가득 찼었는데 100원은 거의 인생의 전부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30년에서 40년 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종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달란트의 비유가 의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종에게 맡겨질 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서두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종들에게, 아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안겨야 합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액수라는 거죠. 재능요? 그건 후대에 탤런트라는 헬라어를 영어가 탤런트라고 이 어원을 가지고 번역했는데 탤런트는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영어인 재능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2000년 앞에 본문을 해석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비유에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하는 비유의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한 번도 띈 적이 없어요. 아니요. 여기 지금 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 무엇이죠?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맡기신 은혜라는 거죠. 값 없이 주께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는 제자도의 원리를 따라 너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투자하라는 거죠. 제자도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자기 부정, 자기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 교회에 투자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달란트를 온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전체 인생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하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부정과 자기 헌신을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그럴듯한 일을 하거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직분을 받거나 무언가의 뭐 협회장이라도 되면 저 사람에게는 뭔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되게 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설교가 되게 자유로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음서 네 복음서 중에 공간복음 앞에 세 복음서를 빼고 나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놀랍게 증거합니다.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주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가지시는 마지막의 그 일들까지도 요한이 엄청나게 다 밝힙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이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아 네 자를 봐라. 네 어머니라. 나이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별 쓸모없고 가치 없는 노파 한 명을 요한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 친구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 요한이 평생 한 일이라고 그 노파 한 명 모시고 자기의 온 인생을 드린 겁니다. 요한이 한 일은 그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섬김의 그 일을 통해 요한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만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증거해요.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탁월한 일을 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별일 아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별일 아닌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을 위해 너의 달란트를 너의 온 인생을 주라는 매력이 없잖아요. 교회는 뭔가 큰 꿈을 비전을 제시해서 깃발을 앞에 들고 휘둘러야 같이 갑니다. 그건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돈도 좀 내고 앞에 나와서 박수도 좀 치고 기도도 한번 세게 해주고 그래서 어디도 파송도 하고요. 군대 갈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목사 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게요. 아니 지금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 어디를 가서 뭘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예 안 나왔어요. 단지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건 자기 부정을, 자기 헌신을, 자기 포기를 실천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투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이걸 택해야 합니까? 안 해야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와 생명까지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삶의 내용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그의 자녀들이 그로 말씀에 온전한 이정표 삼고 그 아버지를 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결혼 예식장에 가서 이들 부부에게 건강한 아이들을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결혼하는 부부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 해야 믿음의 가문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는 할머니가 기르고 일한다고 다들 바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기독교가 어제 문자 온 걸 보니까 어디 뭐 성교한국인가 거기서 문자가인데 1200만 한국 성도들이 뭐 어떻게 어떻게 적어놨는데 제가 보다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들도 거짓말한다. 600만으로 떨어졌는데 1200만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근거가 있지? 이미 한국 기독교가 600만으로 떨어졌다니 공공연한 사실이죠.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한국 기독교가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건 노인들밖에요. 큰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50% 이상이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북구에 있는 교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잖아요. 작은 교회로 옮겨가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이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건 그리고 별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건 매력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제자의 삶이래요. 여기에서 얼마나 큰 딜레마가 제게 있었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망이 있어요. 부흥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긴장감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한 사람이라도 영생을 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제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 속에서 되뇌이고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저도 기도하고 애쓰고 있겠습니까? 어제 태화교를 갔었는데 거기에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알고 있었던 여자 전도사님 계세요. 그분 때문에 어제 이제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저하고 헤어지는 직전에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 끼치는 목사 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뒤로 툭 돌아서는데 그 전도사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전에 목사가 된다 할 때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겠다. 그것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한 말 내가 기억한다고. 그래서 걱정 별로 안 한다고. 머리를 치더라고요. 아, 이전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구나. 여러분,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런데, 이 제자도의 실행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매력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별스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은 자유롭고 평안하고 유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서두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들어가다가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보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서두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먼저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고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시선을 맞추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앉아있는 거지와 아무도 시선을 맞추지 않습니다. 돈이나 한 푼 던져주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들이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거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올린다라고 사도행전 서두에 밝힙니다. 거지 손을 잡겠습니까? 대략 안 잡습니다. 말로 하죠, 그냥. 눈을 맞추고요,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행전 서두의 그 기적의 기사는 밝히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치 주님의 능력,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던 그 거지가 사도행전 3장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를 붙잡으니 라는 말이에요. 붙잡으니 카이로크리 무슨 말이냐면 등을 껴안다 라는 말이에요. 한국 성경은 붙잡다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등을 껴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안죠? 사랑을 받고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사람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 거지가 베드로의 등을 안은 거예요. 응당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로 전달되었을 건 뻔하고 그에게로 생명이신 주님이 소개되었겠죠. 성경은 능력이나 일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더러 그 사랑에 참여해서 너희도 낮아져서 그 제자도의 원리를 실행하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도 구원하고 너희의 삶도 복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아니 또 만나지 못하는 두 주간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과 성김과 헌신으로 한 발만 떼십시오. 한 발만 떼십시오. 그 다음은 주께서 하십니다. 시선을 맞추고 손을 내밀면 주께서 능력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화되겠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투자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익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휴가도 되고요. 또 아이들 방학도 되어서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실 때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참 큽니다.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앞에 빚진 것이 아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그 말씀을 따라 말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떼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